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함을 시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상연설을 통해 뛰어난 신형 장비를 갖춘 가가함이 역내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동맹국들을 지켜줄 것이라면서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일대 다양한 임무에서 미군 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자위대와 미 해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장병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50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하는 장병 격려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일 동맹이 전례 없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위함에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가함이 앞으로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상연설에서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과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 가운데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서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가가함 방문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3박 4일 일본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내 수백 개 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서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배급체계가 무너진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식 장마당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갈취와 부패, 억압이 악순환되고 있고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증언한 한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14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최연소 국가 정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연방 하원은 어제 쿠르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표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32세인 쿠르츠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국민당을 제1당으로 올려놓으면서 만 30세 나이로 정부 수반이 됐습니다. 이후에 전통적인 연립정부 상대였던 사회민주당 대신 난민 문제에 강경한 극우정파, 자유당과 연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립정부 주변의 부패 추문으로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총리 불신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등산객이 몰린 에베레스트산 정상 주변에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미국인 변호사 크리스토퍼 존 쿨리시 씨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1명이 됐습니다. 네팔 관광부는 크리스토퍼 씨가 정상 직전에 있는 마지막 캠프 사우스콜까지 안전하게 하산한 뒤 갑작스레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씨 가족은 성명을 통해 크리스는 지난주 에베레스트가 등산객들로 몸살을 앓던 때를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등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터에서 생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과 피로를 느끼는 번아웃 증상이 최초로 공식 질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번아웃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11차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2022년부터 발효돼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합니다. 이 밖에 WHO 새 기준에서는 트랜스젠더리즘, 성전환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드리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북한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지난해 7월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유해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모든 유해가 돌아와 미국 땅에 영면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배급 제도가 붕괴된 뒤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금품 갈취 등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고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등도 뇌물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8일 북한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PRK is violating people's rights.
다니엘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이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의 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와 뒤이은 처참한 기근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3%가 넘는 1,090만 명가량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1,000만 명가량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며 인구의 16%가 기본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질병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여전하고 북동지역 주민들은 지리와 지형, 기후조건 때문에 식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국가 배급 체계가 붕괴된 후 전국에 걸쳐 소규모 장마당이 출현해 그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식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시장이 약 400여 개, 상인 수가 6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해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주찬양 씨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선 노동당의 길에서는 못 살아도 장마당의 길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장사를 목숨 걸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컬린지 인권관은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장마당 활동이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대신에 법률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장마당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와 기소, 수감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공무원이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국외 일자리 찾기, 국외 연락, 국외 물건 반입, 국내 상행위 등 주민들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려 취하는 행위가 사실상 모두 범죄화되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갈취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결국 북한 전체의 부패가 만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자 안전원들도 군인들도 나라 전체가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패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장은 보위부 지도원들과 안전원들은 항상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 자유권 등도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이 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까지 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국내외 이동으로 또다시 체포와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이동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들만 자국을 떠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강제 결혼이나 성매매 산업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에서는 구금되거나 처벌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되고 구금 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뇌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 배급 제도에 기대지 않고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려고 노력할 때 국가가 법적, 정책적, 제도적 계획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also recommends legislative changes so that people cannot be prosecuted for engaging in legitimate market activity in pursuit of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합법적인 시장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당국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랭합니다. 식량 지원은 목표액의 2.4%, 영양 지원은 23% 등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이 목표액의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더 많은 공여국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금액이 목표액의 10.3%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획한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한 금액은 1,23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개 지원 분야 가운데 식량 안보 모금액은 70만 달러로 목표액 2,850만 달러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양 지원은 목표액 5,050만 달러 가운데 23.2%인 1,17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보건과 식수위생 분야는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영양 지원에 598만 달러, 러시아가 영양 지원으로 400만 달러, 스웨덴이 영양과 식량 안보에 각각 107만 달러와 49만 달러 등 157만 달러, 캐나다가 56만 9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모두 6개의 나라만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한 겁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앞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이 지난 3월 초에 식량 지원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지 석 달이 돼가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렇게 냉랭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도 최근 VOA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에 우려한다면서도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소중한 재원을 민생이 아니라 군사 등 다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울러 비핵화에 미온적인 북한 정권이 최근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지원 명분에 스스로 흠집을 낸 것도 이유지만 핵심 걸림돌은 식량 지원 분배 투명성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인도주의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투명성 확보 조건을 위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해야 하고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과정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때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선임 전문위원을 지낸 키슬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도 잠재적 공여국들은 충분한 분배 감시가 준비됐다고 자신할 때 지원에 대한 의지를 더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긴급식량 지원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래 식량 지원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분배 감시를 북한 당국에 요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방문할 가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북한인이 아닌 한국어 구사 요원이 분배와 감시 과정에 투입되는지, WFP가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북한의 군과 인구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평양과 지방에 대한 식량 분배 비율, 북한 장마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 요청 여부, 장마당 동향과 가격을 반영한 기록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대변인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의 식량 평가는 37개 군의 179개 가구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계자와의 면담 등 전례 없는 북한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일부 지역에 유엔 인도적 기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모든 미군 유해의 송환을 약속받았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7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모든 미군 유해를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지난해 7월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모든 유해가 돌아와 미국 땅에서 영면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 등 적국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27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욕보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도 아첨하는 독재자들에게 스스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터스 의원은 미시간주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 의원도 26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미사일은 위협이라면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마음은 알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불안감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킬징어 하원 의원도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현충일을 맞이하는 주말에 독재자를 칭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석 달이 됐지만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과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은 어제 그러니까 27일도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죠.
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을 궤변이라며 비난한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볼튼 보좌관이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기 보좌관, 구조적으로 불량한 인간 오작품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상당히 빠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직후 곧바로 최선희 외무상 부성을 통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린 것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에 대한 반박 논평도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개 핵시설 중 한두 개만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라면 주목할 만한 일 아닌가요?
예, 북한의 논평은 내용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아닌 한 북한은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의 불만은 수그러들 조짐이 없는 것 같군요.
예, 오히려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자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방침을 비난하며 입장 변화를 요구할 뿐 자신들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은 뭔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인 게오르그 톨로라야 씨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외교관으로 북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톨로라야 씨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속았다거나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진전을 바라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예기치 못하게 체면을 구겼고 이것이 북한에는 모욕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말까지 지금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빅딜식 일괄타결 해법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면서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의 진전을 원한다면 미국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고 비핵화 의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화물선 몰수에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선박 압류에 선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상 제재 전문가 닐 와츠 씨가 밝혔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석탄 운송과 환적 금지만 어긴 게 아니라 선원들 국적까지 위조했다며 이 일을 재개하려면 공식 창구인 대북 제재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와츠 씨를 박성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돌려받기 위해 전방위 외교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이 선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What this vessel, the seizure of this vessel does is it sets a precedent in terms of future action involving North Korean vessels.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는 향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선박들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만약 이번에 미국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배를 몰수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선박 몰수와 관련해서 미국뿐 아니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원래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가 처음 압류했는데 당시 북한은 유엔을 통해 배를 돌려받으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맺은 합의를 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하셨죠. 북한에게 선박 몰수가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가요?
Shipping is the lifeblood of North Korea because the infrastructure on land is so poor.
육로 운송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지금 북한의 생명줄입니다. 국내에서 물자를 운송할 때도 배편을 사용할 정도죠. 문제는 거듭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선박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항상 중고 선박을 선호했는데 그조차 사들일 수 없습니다. 한 척만 잃어도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손실이 크겠죠.
북한은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I can think of at least five off the top of my head. Namely, it's carrying out prohibited transfers of coal. It was intended.
아닙니다. 해당 화물선이 저지른 제재 위반 행위는 즉석에서 최소 다섯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금지 품목인 북한 석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둘째, 선박 간 환적을 실행할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과거 중장비를 북한으로 밀반입했습니다. 넷째,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승조원들 정보까지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속이려 했습니다. 북한 국적 승조원을 고용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이 지정한 결의안에 금지된 행위를 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오히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resolutions are actually quite clear that if a member state finds a
결의안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자산이나 선박이 결의안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경우 유엔 회원국은 해당 선박을 납포 및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몰수 조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결의안을 위반한 거래 행위에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장은 정치적 엄포일 뿐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자국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7 heading committee is the normal route for recourse involving vessels that are seized or impounded.
그렇습니다. 제재에 의한 압류와 몰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북제재위원회가 공식 창구입니다. 북한은 그 루트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대북제재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위원회 역할에 대해 인지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므로 이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급으로 격상시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직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I find it very interesting because they have completely ignored the existence of the panel of experts and the sanctions committee.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5년 동안 북한은 대북제재위원회와 패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 요청 공문을 보냈고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인편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기 전 북한 측 변론을 듣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 역시 북한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they're clutching at straws, and this is probably the one of the few grounds which they feel they are entitled to.
북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겁니다. 아마 북한은 정말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명백한 결의안 위반입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가했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Countries don't want to seize or impound vessels because they become a burden on a country that has to keep the vessel somewhere. You don't want to disrupt the normal operations of a port.
사실 대부분 국가는 외국 선박 압류나 몰수를 꺼립니다.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면 정상적인 항만 상업 활동을 방해하죠. 또 타국 자산을 압류 또는 몰수하면 그 당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선박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2014년 멕시코에 몰수된 북한 무두봉호의 경우를 참조해 볼 만합니다. 무두봉호는 불법 화물을 싣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몰수 조처됐습니다. 멕시코는 무두봉호가 몰수돼 있는 동안 북한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무두봉호 유지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자 고철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5년간 해상 전문가로 활동해온 남아공 출신 닐 와츠 씨로부터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조치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일반 산업 분야는 물론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사라지는가 하면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었던 이 계획이 등장한 것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2년 만에 채택한 경제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북한의 핵심 경제정책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 계획을 빠짐없이 언급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경제계획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북한 공식 매체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47분가량 시정연설을 했는데 5개년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라 진행 상황이 보고되고 토론이 있었지만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로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슬그머니 간판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ree years into it with the sanctions,
차질이 생긴 것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갈마 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관광지구를 빨리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그동안 4번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사를 2019년 노동당 창건기념일, 즉 10월 10일까지 마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공사 완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췄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화 부족으로 외국에서 내장재를 사올 수 없어 완공을 늦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산 그 갈마 저 관광지 건설뿐만 아니고 백두산의 그 삼지연 건설도 마찬가지죠. 둘 다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동력 가지고 벽돌은 쌓아올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장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든지 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이렇듯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차질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해 돈줄이 끊긴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해 남보리의 제재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분야별로 보면 광업 분야 상황이 심각합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 간부와 군부, 돈주, 광부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출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압류됐습니다. 대북 제재와 외화 부족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잘 안 되면서 공장과 기업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의료 인가공과 광물 수출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노동당 간부와 정부 관료, 군 장성 등 엘리트 계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 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가 안 됩니다. 따라서 당 간부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으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연 간부들도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관료들에게 그 뇌물을 괴인다고 그러죠. 맞으면 뭐 괴야 뭐 된다. 뭐 물건을 돈을 괴던지 무슨 뭐 담배를 뇌물로 주던지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마당도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뇌물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뇌물 현상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차역에 있는 사람은 기차표 가지고 하고 학교 입학하는 문제를 하고 그거 가지고 뇌물을 먹고 전부 뇌물 세상이지요, 북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 사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 현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도보다 22%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춘군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 프레스 오사카 지사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문배, 그 문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발생하면서 농장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업소는 돌지 않는 데다 에너지난과 외환난 그리고 식량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의 주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 기존의 대미,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하며 버티기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미흡하고 내부 경제난이 심해질 경우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한국과는 4차 정상회담을 그리고 미국과는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비핵화에 발맞춰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라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라 최 씨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만두를 빚어 교회에 가져갈 계획인데요.
제가 오늘 한 아침에 50개를 줘. 전 내가 그냥 교회 신세만 지고 너무 이렇게 받기만 하니까 나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예전부터 원래 한 번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침 이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는 한인교회에 어떻게든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라 씨가 오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 만드신 만두예요?
네, 만들어놨어요.
오, 전문가의 솜씨. 오, 이게 왕만두구나.
네. 근데 이제
이 평양식인가요?
야구공만한 크기의 왕만두를 빚은 북한 아줌마.
우선 사와야 되고 다 씻어서 썰어야 되고 또 이걸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반죽을 해서 또 한 40분을 발효시키고 또 빵을 뜯어서 또 한 20분, 30분 랩을 씌워서 발효시키고 또 그걸 밀대로 밀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 뭐 들어? 김치, 일단 김치.
네, 일단 저 주인공은 김치고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익혀서?
네. 네, 살짝 삶아서 그거. 그다음에 양파, 대파, 마늘,
두부도 들어가고.
네, 두부, 부추도 들어가.
부추.
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또 뭐 양배추도 또 이렇게 절여서 열 수도 있고.
공장에서 찍은 듯한 같은 크기와 모양의 왕만두. 얼핏 모양만 봐도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인데요. 사라 씨는 큼지막한 왕만두를 그릇에 담아 취재진에게 권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뜨겁네요. 북한식은 아닌데 북한 여성의 중국식 만두인 거죠?
짬뽕이라고 하는 뭐, 모양은 중국식이고
그다음에, 북한 만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북한 만두는 이렇게.
아, 반달 모양으로.
네, 반달 모양.
이거는 그런, 왕만두네요.
네, 그거는 왕만두식.
동그란 게.
네.
이거는 어떤?
이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나무 잎사귀도 중국식인 거예요?
네, 한국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식으로 제가 했고 모양.
맛있네요.
맛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그래요. 나는 하던 중에서 오늘 게 제일 맛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전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맛이
무슨 전혀 잡내도 안 나고.
네, 제가 그런 냄새를 싫어해요.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네.
이 만두 피가 두꺼우면 네. 별 맛이 없을
맛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간도 딱 맞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맛있다.
중국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만두를 미국에서 종종 만들고 있는데요. 정혁이는 대파가 들어가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두를 만들 때마다 주변의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입에는 김치 맛과 고기 맛이 잘 좋아요.
잘 어울리는 사람마다 고기 좋아하면 예, 괜찮은데.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북한식, 중국식?
짬뽕이에요. 짬뽕. 한국식.
왕만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9년 가까이 중국에서 살면서 식당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도움을 주는 한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왕만두를 빚는 탈북난민 사라 최 씨. 주변에선 이 기술을 살려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지만 사라 씨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4년째인 사라 씨는 여느 탈북 난민들보다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시집에 일하고 너무 그 안이 추워서
수시집이니까 이제 그
생선을 많이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 게맛살 뭐 이런 거 땅땅 온 것들로 그 비닐 랩을 그 벗겨야 되겠는데 이제 손이 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두 시간쯤은 정말 힘든 걸 참고 잊혀버리고
처음 찾아간 곳은 미국 식당이었지만 영어를 못해 면접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인이 운영하는 일본식 초밥집 스시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5분 걸어가면 거리가 딱 좋았고 그다음에 풀타임이고
풀타임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주인이 가게 사장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일이
한국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김밥 그 수시를 마는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그게 단단하게
보통 처음 일을 시작하면 훈련이 필요한데 사라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손님들을 위한 접시에 올려놔도 될 만큼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고 한인 사장도 매우 흡족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 씨는 3일 만에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직업훈련소.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기관이었습니다. 사라 씨는 이곳에서 중고 의류를 분류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2주 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라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 서서 그런데도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20분 일하고는 추워서 밖에 나가서 햇빛에 조금 한 5분 쪼이다가 빛 쪼이다가 이제 들어올 때면 걱정돼요. 어떻게 또 비칠까 하면 그러다가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토하고 미숙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한번 그렇게 아프면
네, 그 바람이 이제 바람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그 바람이 들어오면은 한 20분, 30분, 40분까지는 진짜 참을 수 있어요. 점점 바쁘지만 이제 최고 40분까지 제가 시간을 축적해 봤는데 40분 이상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이 되어오면은 벌써 그 힘든 걸 참아야 되니까 미숙없고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땀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추운데도 안에서는 땀이 나와요. 그 땀이 나오니까 이제 그 땅구멍으로 바람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막 진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오한이 나고 떨리고
네, 떨리면서 한쪽으로는 열이 나면서 막 몸이 막 시리면서도 땀이 나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40대 여성이 40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밖에 나가 햇볕을 쬐이고 더 힘든 건 아무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서는 며칠 버티셨어요?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붙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라고는 또 더 이상 못 비치겠으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집으로 올 때면 걸음도 안 되고 막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막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져도 떠나지 말 거다. 죽는가 보자 이제.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오더니 네 얼굴 위에 새빨간 나고 열이 난대요. 그 와서 얼굴 이렇게 짚어보더니
당시 병원에서도 원인과 해결책을 주지 못했고 미국의 모든 건물에서 여름만 되면 쌩쌩 나오는 찬바람은 사라 씨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기왓장으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혔던 일, 정혁이를 낳고 한 달도 채 안 돼 아기를 업은 채로 두만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중국에서 중풍에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게 살짝 제가 풍이 왔어요. 살짝 풍이 반신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면 신경마비해서 이게 다 삐뚤어서 완전히
눈도 못 감았어요.
또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강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는 등 모든 상황들은 만두를 오래 빚을 만한 노동도 허락하지 않는 건강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 씨는 지난해부터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 정부와 단체 그리고 한인교회의 도움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사라 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취임과 남부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5월 28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창설됩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아랍연맹의 주도 아래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설립된 계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돼 요르단과 레바논, 이집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에 야세르 아라파트는 1958년 무장단체인 알파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알파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5월 28일 흩어져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들이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1830년 5월 28일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합니다. 인디언 이주법은 미국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주법 그 자체는 인디언의 이주를 강제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이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이 이주를 거부하고 머물 것을 결정하면 연방 조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흩어져 살던 체로키족, 축토족, 치카소족, 크리미족, 세미놀족 등 인디언 부족들 사이 지도자들끼리도 이주 정책에 대해 대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주 협약에 대한 합의에 저항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이주를 지지했던 부족 지도자들과 거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인디언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 등에 살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 싸워가며 무려 9개 주에 걸쳐 3,500km에 달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단했던 길을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